예, 오늘부터는 메시지를, 예,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은혜와 믿음의 요 관계, 기초적인 영역을 이제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제 다음 기회로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이나 이런 건 알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영의 영역이죠.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악한 것을 짓지 않았어요. 선한데.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색깔을 볼 때 노란 색깔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시까먼 거는 사단의 특징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람의 그 색깔은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은 하나님의 형상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은 피조물들은 어떻다고요? 다 좋게 지었다고요. 좋게 지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좋게 지었다면서 왜 똥파리는 있고 바이러스는 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피해를 주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생명을 주고 이런 도구로 써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바람에 이 땅이 지금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정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그 계획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생을 뭐라 평가인지 아십니까? 예,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이도록 생로병사 이랬습니다.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고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죽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나님 지어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 후에 영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이 몸이 괴로워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딱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영원히 살거든요.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제한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고해라 그럽니다. 이 땅을 고생하는 바다다. 아주 쓴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보는 것하고 저렇게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취할 건가 보세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지만 물론 이 땅이 죄가 들어와서 흐트러졌지만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이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 특징이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거 빼앗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기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밑에서 해탈해서 몇 수년간 고생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했는데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주장한 인생대로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 국가들 보세요. 증명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힌두교지만 인도, 태국, 버마, 동남아 국가들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관을 우리 취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저기 서구 국가에서는 아,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불교로 심취 않은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망하는 길이죠. 왜? 생각이 우울한데 생각 자체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 성경은 시편 136편에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 1절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성품이 인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도 인자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이 상황을 그냥 안 봐주셔? 아니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그 뜻을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우리가 중심에서 생각을 바꿔선 것은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저 당시에 교회가 핍박이고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쫓지 마라. 쫓지 마라. 하나님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빛들로 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로부터 내려온다. 변함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계속 지금 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좋은 것을, 선물들을 위로부터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지요. 마귀는 아주 악하고 모든 악은 마귀로부터 사실은 나왔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들어옴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지금 들어온 거지요. 속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가요?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요. 살인한 자고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류의 잘못된 것을 속량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주고 사람들을 되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에다가 죄를 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삭감, 죄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량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속량 밖에 있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자, 여기 옆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요게 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안 돼요. 저 부활까지 생각해야 우린 됩니다. 자,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우리 죄는 용서됐어요. 죄는 용서됐어요. 근데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속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것까지 더 나아가서는 승천하고 성령을 보낸 것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려고요.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연인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자, 죄인이 이제 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듭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 증거로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믿어야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영생 그러면 한문 표기로 영원히 산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렇게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조에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조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다고요? 이 땅의 생각을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영생.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확실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영생은 조회라는 생명인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 다음에 하나님답게 하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아픔, 실패, 가난, 죽음으로부터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하나님답게 하는 신적인 생명이고요. 사탄, 아픔, 실패, 가난, 죽음으로부터 절대 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이 되게. 그 다음에 이 생명은요,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바꿔치기 했어요. 예전 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라 할 수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밀어내고 빼내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간단히 믿기만 하면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땐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부러운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딱 나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악보다가 그냥 뺏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보고 뺏겨도 틀리던데. 듣고 막 부점까지 심표까지 어떻게 찾아내서 적어요. 그리고 악기도 연주가 열 몇 18가지인가 뭐 7, 8가지 악기가 나오면요. 그 악기마다 그 소리가 어디가 틀린지를 알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평면에다 그리는데 완전히 공간처럼 그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계단을 그려놨어. 강아지가 오다가요. 못 내려가. 못 내려가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못 가. 예전에 길이었는데 왜 갑자기 계단이 생겼나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안에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거듭날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 공장에서 신품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새롭게 됐지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뭐가 나온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없었어. 근데 비행기 만들었다. 그럼 새로운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새 것이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생명 중에 뭐 개 생명도 있고 소 생명도 있고 사람 생명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런 이 땅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생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조의 생명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저 새까만 사람이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거듭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이렇게 있어요. 임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저렇게 거듭나요. 저게 그 표시예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죄인 옆에 은혜의 환경이 없다. 그 거듭날 수 없어요. 저런 은혜의 환경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 새까만 생명에서 노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이시지 않지만 색깔을 저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뭐 구분하려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생명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 앞에 씩씩하게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골방에 들어가서 우울해 생각하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우울하지도 말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받았고요. 또 그것만이에요. 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 선물들은 어떻다고요? 변함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부으신다는 거지. 풍성히.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는 조금 좋았는데 요즘은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나님 교회에 가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여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야. 이거는 우리가 길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길을 발견하면 진짜 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인데 예수님 옆에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아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아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예를 들게요. 자, 여기에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또 원숭이도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자, 대강 알지요? 강아지 능력, 소 능력, 원숭이 능력, 사람 능력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그 생명은 누구와 같습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강아지가 있고 소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생명을 가진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근데 하는 짓은요.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강아지들 보니까 리트리버인가 그거 보니까 바구니 해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메시지 넣어서 시장 보내니까 물건 사오더라고요. 와, 그런 개도 다 있나 그랬어요. 또 그 파는 사람이 잘 안 주면요. 안 가. 계속 가서 이거 달라는 거예요. 적게 주면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갓난장애는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 생명이라고요? 왜? 사람 생명이에요. 왜요? 자라가면 그 아이는요, 세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진 이 생명이 어떻다고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신 생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요. 왜?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모르니까요. 이 생명을 발굴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발전시키십시다. 이거부터 여러분 먼저 인정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조금 하다가 아예 못하겠다 하지 말고 끝까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했나요? 좌절했나요? 꺾였나요?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분이에요. 그런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환경이 뭐 협조를 안 해준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레 포기해요. 아니, 난 요 정도 하란다. 포기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엄청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발휘를 못하려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급히 항복해요. 세상의 불의에도 항복하고요. 그냥 꼼짝 못해요. 세상 환경에도 그냥 주저앉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엄청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흑암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힘든 게 뭐예요? 흑암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였어요. 뭐 질병 같은 거 정도는 뭐 의술이 발달하고 약초들이 개발돼서 조금 조금씩 뭐 암도 정복해가고 가요. 그런데요 저 흑암의 권세는 못 이겼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도 온 생명은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 소속은요 이 흑암의 밑에 있는 소속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어디에 파견 나와 있어요? 이 흑암의 나라에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는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과정이 뭐라고요? 지옥의 권세들을 가서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권세를 가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무기들을 다 빼앗았어요. 사실은 지옥의 권세들은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입만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속이는 짓만 해요. 그리고 허세만 부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당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싸워나가면 그놈은 꼼짝 못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게 어느 영역인가 하면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몸 이렇게 영혼 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 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는 혼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 표현된 것은 혼을 말합니다. 영어로 가보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거듭났다고요? 예수 믿을 때는 영이 거듭났다고요. 혼과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영역이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영의 영역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가졌던 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몸과 혼은 그대로 내 거니까 이걸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과거의 너가 아니야. 너는 새로운 너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몸도 그대로 있지, 내 생각도 그대로 있지, 이러니까 나 안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건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과 육은, 그럼 혼과 육은 어떻게 하냐? 혼과 육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리해서 구속은 다 시켜놨어요. 구속은 다 시켜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혼은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받아가면서 성경이 이 영에 새롭게 된 그 영역을 내가 인정하고 내 혼이 영의 영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만큼 영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향을 발휘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 다 혼은요 다 구속을 받아요. 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완전히 변해요. 뭐가요? 혼의 영역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주님 앞에 가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 차이인가 하면 이 땅에서 변하는 만큼 여러분은 영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져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몸은요?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해요. 몸이 변합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혼만 온전해지고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몸이 변화돼서 온전해져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건 뭐라고 영의 영역인데 이 영의 영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이 그 영의 영역의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영과 협조하면 내가 새 일을 이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원어상으로는 주물틀이 있잖아요. 주물틀에 주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 틀대로 나와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틀이 있어요. 미국의 틀이 있고 한국의 틀이 있고 일본의 틀로 사람을 꾹꾹 찍어요. 그 사람이 그 틀 속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틀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뭐 약간 문화가 있어요. 예절 바른 문화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살벌하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살아남으려고. 그런 또 의식도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이거 태어나면 학교 가면 고트를 배워가요. 배워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틀을 따라가면 보수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틀을 따라가면 진보적인 사람이 돼요. 나중에 서로 막 싸우고 난리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갖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에 이 새로운 생명이 있는 이 진리를 네가 받아들여서 내 혼이, 저게 마음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를 말해요. 혼을 말해요. 그래서 혼이 그 영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분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요, 저 의미가 이겁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고 혼의 영역을 받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조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저 말이에요. 세상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옛날 생각을 버리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혼이 바뀌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요. 사람이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많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죄를 막 지어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바동바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건가, 그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죄에 초점 두지 마세요. 우리 어릴 때는 넘어져요.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면요, 안 자라요. 어디로 갑니까? 어른이 되는 비전으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씻겨졌고요, 거룩함을 받았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의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예, 나는 의인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죄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기에 가면 돼요. 그러면 점점 승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또 죄 지었네, 또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게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나가서 또 뭐 불평불만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씻겨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게 죄가 없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죄 짓는데 아니라니까요. 죄 없다고 선언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구분시킬게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앞에 설명했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거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이 뭐 하러 들어간가 하면 도장 찍으러 들어오셨어요. 물론 도우러 오기도 하지만 또 한 의미는 뭐라고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어디다 도장을 찍은가 하면요. 저 인치심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어디에 인을 찍은가 하면 영의 영역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은 어느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마귀도 터치를 못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왔는데 마귀가 성령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영역은요, 성령께서 딱 자리잡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건지지 못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은요, 인을 안 쳤어요, 아직. 그 영역은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뭐 분노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느 영역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몸이나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실수해도 여러분의 영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보존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아니, 우리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이나 몸이 잘못한 것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의 영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혼도 몸도 바뀌어질 거니까요. 잘 안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혼이 잘못하거나 몸이 잘못하거나 그걸 하나님 신경 안 써요. 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작동하면 그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에는요, 항상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죄를 지으면 어둠의 세력이 혼으로 침투해요. 여러분 몸이 죄를 지으면요, 어둠의 세력이 몸으로 침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의 혼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몸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도요, 그 사람의 영이 인쳐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생명을 못 누려요. 이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길을 배워서 기필코 이겨야 돼요. 혼의 영역에서도 이기고 몸의 영역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좀 어렵지요? 근데 이런 비밀들이 이제 최근에 막 풀렸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영역을 알면 얼른 잠시는 좀 당할지 모르지만 이제 뛰어넘어요. 왜? 영의 생명을 추구하다 보면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해요. 왜? 죄 지으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영역은 사단에게 통치당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영역에는 칠지를 못해요. 예수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얻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란하고 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출교시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영은 마지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를 오염시켜요. 그렇게 교회 오염 못 시키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내보내기를 원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혼은 어떻다고요?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 얻는다고요. 그러나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어디 가요? 혼과 몸이.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마귀 자체처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의 이 생명과 은혜를 지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들어올 거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매정하네. 그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쳐진 사람이에요. 도리어 교회를 오염시켜요, 그게. 그래서 출교하라. 그대로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영은 구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삶은, 지금 현재 삶은 마귀에게 고통당할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미는 뭐예요? 막상 나가 살아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씻겨졌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죄의 제거가 있고요. 죄의 용서가 있어요. 요걸 구분 잘해야 돼요. 자, 죄의 제거가 있고 죄의 용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죄인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빼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 안에는 뭐 어떻다고요? 죄의 본성이 없어요.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죄의 제거라 그래요. 죄의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도 그 사람 삶이 안 달라졌죠? 안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죄를 심는 그 본성을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본성은 바뀌었지만 본성대로 안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이 죄의 덩어리가, 죄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림을 좀, 그림은 좋은데, 칠판에 그림 좋은데, 새까만 생명에서 노란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노란 생명이라고, 노란 생명은 죄를 안 짓지만, 이 혼과 몸은요, 옛날에 이 죄의 생명으로부터 살아왔던 방식이 아직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은 뭐예요? 사실은요,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로 살아가요? 혼으로 살아요. 혼이 개인의 특성이에요. 개인의 특성. 그런데 이 혼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순종하면, 영에 순종하면 자기가 특성받은 대로 발전해요. 근데 영에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아요. 이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우리 혼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래 죄가 있었는데, 죄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걸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데 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특징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 삶 그대로 살아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보면서 영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한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거울이에요, 이게. 영의 거울이에요. 그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실제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 가서야, 오,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네 알게 돼요. 근데 그게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죄의 사망의 그 존재가 어떻다고요? 죄의 몸이 빠져나갔어요. 죽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줬어요. 그렇지만 혼과 몸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제거는 뭐라고요? 죄의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제거됐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왜? 혼의 영역이 아직 안 바뀌면 죄를 지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 옛사람이 누구예요? 죄의 본성을 말해요. 죄의 본성. 저거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죄의 용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더 자비도 많고요 인자함도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도 많지만 아주 괴팍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 개별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완전 수준 미달이야 그 사람이 비교하면.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죄 덩어리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조의 생명이 있어요. 이 지금 혼과 몸이 엉뚱한 짓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요 혼과 몸은 도덕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 근데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꼬여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요 어느 걸 더 소중히 여깁니까? 생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반대로. 자, 우리가 의인의 생명을 가졌어. 근데 죄를 지어. 저 사람은 죄의 생명을 가졌는데 바르게 살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요? 누구를 구원시켜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자꾸 판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죄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이걸 보세요. 왜? 그 생명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거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엉터리고 예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래도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죄의 용서는 뭐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씻음 받는 거예요. 이 속을 씻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잖아요. 그거 씻음 받는 게 중요하죠. 씻음 안 받아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죄의 용서는 행동을 다뤄요. 죄의 제거는요. 죄의 이 본성을 다뤄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용서받는 게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제거는요. 안 믿는 자가 새 생명을 받는 게 죄의 제거입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좀 어렵죠? 그래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전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동을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갔어요.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아니에요. 의인의 본성을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나가요. 부부싸움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며칠 전에 누구랑 싸워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못해. 그 사람 뭐예요? 자기의 저 행동을 가지고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자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거는 뭐라고요? 죄의 용서를 의미해요. 본성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은 이 겉에 묻은 거 그걸 씻으잖아요.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정리해 주려고 저렇게 고백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못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그럼 사단이 와서 너 죄 지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나 죄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러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행실은 막 엉터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말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며칠을 좀 저기 치꺼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죄를 지었어,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좀 몇 달간 좀 나대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뭐 무리 일으키면은 며칠을 그냥 교회에서도 말도 못하고 몇 달이고 가만히 금식하고 철하고 그래야 돼.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나가면 돼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을 받아서 세상을 바꾸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 그냥 자기를 자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 이거요, 그 사단이 공격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자책할 필요 없다. 너 나와. 그래서 내가 너 생명을 줄게.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뻔뻔해요. 근데 뻔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또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있지 마세요. 운둔하지 마세요. 예. 의인은 선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의를 이렇게 준다. 아, 그럼 받으면 돼요. 아, 내가 좀 수련을 더해가지고 좀 죄도 좀 씻고 그래가 와서 내가 받겠습니다. 그거에 교만한 거예요. 그거 결코 바뀌지 못해요. 여러분, 새까만 물을 계속 거기에 목욕해봐요. 새까맣지. 자,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냥 바르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예요. 믿으셔야 돼요. 의로운 게 먼저예요. 바르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나는 의롭지 못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게 삽니다. 의롭게 살아요. 아, 나 죄를 자꾸 지었어. 그럼 자꾸 죄인 됩니다. 그 사람. 죄 짓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의라는 것을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의로운 자다를 자꾸 인정하시고 서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마귀가 여러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의인입니다. 이거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거 믿고 이제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늘 인식하세요. 영생을 갖다 인식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가야 합니다. 자, 영생을 가졌다. 아직은 내가 연약해. 그렇지만 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에요. 부정적인 걸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 하나님 자녀다. 아이, 나 죄 지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처럼 산다. 난 마귀도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죽음을 말하지 마세요. 아, 나는 항상 뭐 부족해. 나는 교회를 몇 년도 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영생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다. 사탄, 죄, 질병, 가난, 죽음의 환경을 다스린다. 사탄, 죄, 질병, 가난, 죽음의 환경을 다스린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오늘 설교 말씀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